VOA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터키를 방문해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장기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터키 남서부 인지렐리크 공군기지에 도착한 직후 메블리트 차우쇼울루 터키 외무장관과 함께 헬리콥터에 탑승해 피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후 기자들에게 현장 상황은 말로 표현하기가 정말 어렵다면서 피해 복구를 위한 미국의 1억 달러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파괴된 빌딩과 아파트, 주택 등의 규모를 볼 때 재건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터키의 재건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터키와 시리아 당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일 현재 4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진 발생 2주 만에 구조작업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터키 당국은 전국적으로 주거용 건물 약 38만 5천 동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많은 이들이 여전히 실종 상태여서 인명피해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구호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는 14대의 트럭으로 구성된 구호차량이 19일 구조작업을 돕기 위해 시리아 북서부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방문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5억 달러의 추가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추가 지원에는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 대공 감시 레이더 등이 포함됐지만 새로운 첨단 무기 체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대통령궁에서 가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푸틴이 거의 1년 전 침공을 시작했을 때 그는 우크라이나가 약하고 서방은 분열돼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푸틴은 우리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완전히 틀렸다면서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지불해야 했던 비용은 매우 높다면서 희생이 너무 컸고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몇 년간의 힘겨운 날들이 있을 것이란 점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이 모든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지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우크라 미국 관계 사상 가장 중요한 방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전사한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사진들이 걸린 추모의 벽을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이어 폴란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외교를 총괄하는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오늘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왕 위원은 이번 러시아 방문 중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 방안에 대해 러시아 측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왕 위원은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면담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러시아 언론 매체는 왕 위원이 이번 방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 준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왕 위원은 러시아에 앞서 지난 14일부터 프랑스와 이탈리아, 독일, 헝가리 등 유럽 국가들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특히 독일 방문 중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해 외교를 통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와의 협상을 주장했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앞서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패배해야 하지만 박살을 내서는 안 된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협상은 쓸데없는 대화가 될 것이라면서 마크롱은 사실상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가 러시아의 태도를 바꿀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동부 도네츠크주 돈바스 지역 블레다르 마을 근처에서 러시아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18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 지역에 흐리아니키우카를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럽과 러시아를 순방 중인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18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대화를 거듭 촉구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종전 방안에 대해 차분하게 생각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0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쏜 뒤 이틀 만에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장관이 긴급 회동을 갖고 북한의 효과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대북 제재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최저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6도, 최고는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초대형 방사포를 동해상에 발사했습니다. 올 들어 잠잠했던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 등 군사적 움직임의 맞대응을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0일 오전 7시께부터 7시 11분께까지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미사일은 각각 390여 킬로미터와 340여 킬로미터를 비행 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표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동해 알섬 근처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5형 발사에 이어 이틀 만이자 올해 세 번째 도발입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관련해 이날 군 서부전선 장거리 포병부대 해당 방사포병 9분대가 20일 아침 7시 방사포 사격훈련을 진행했다며 600mm 방사포를 동원해 발사점으로부터 각각 계산된 395km와 337km 사거리의 가상 표적을 설정해 동해상으로 두 발의 방사포탄을 사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보도는 방사포탄 발사 1시간 17분 만인 8시 17분에 이루어진 것으로 통상 무력 도발 이튿날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도하는 관행에 비춰 매우 이례적인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방사포에 대해 군의 최신형 다연발 정밀 공격 무기 체계로서 적의 작전 비행장당 한문 4발을 할당해 둘 정도의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전술의 공격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한이 19일 전략폭격기 B-1B와 스텔스 전투기 F-35 등 10여 대를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또다시 벌려놓았다며 이번 방사포 발사가 이에 대한 대응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한은 앞서 19일 북한의 18일 ICBM 도발에 대응해 한국 측의 F-35A와 F-15K 전투기 그리고 미 측의 F-16이 한국 방공 식별구역으로 진입하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연합 비행훈련을 펼쳤습니다. 한국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서비스학부 교수는 북한이 미한의 공군연합훈련에 대응해 작전비행장 타격훈련을 함으로써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도발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미연합이 B-1B하고 F-35를 띄웠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공군전력을 띄웠으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 능력이 있다, 그런 걸 과시하는 거죠.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전술의 공격수단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핵탄두 탑재를 위해선 추가 핵실험이 필요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탄두를 소형화해서 직경과 중량이 소형화돼야 하는데 그 기술을 달성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담화를 내고 미국을 겨냥한 조처를 계속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최근 한반도 지역에서의 미군의 전략적 타격수단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태평양을 북한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여러 차례 쏘겠다는 의지를 미국을 겨냥해 대놓고 드러낸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18일 발사한 ICBM에 대해서도 이튿날인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사일 총국 지도로 이루어진 화성 15형 발사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훈련은 사전 계획 없이 18일 오전 8시 하달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즉 김정은 위원장 명령서에 의해 불의에 조직됐다며 불의의 기습 발사 훈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ICBM 도발에 따른 대북 제재 등을 고려한 듯 발사 훈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미한 확장 억제력 강화와 다음 달 중순으로 예고된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 도발이라는 분석입니다. 홍민 북한연구실장입니다.
한미가 올해 굉장히 강화된 확장 억제력 전개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됐기 때문에 북한은 1, 2월 동안 좀 잠잠하게 가만히 있다가 어느 정도 한미가 훈련이 좀 진행되고 확장 억제력의 구체적인 일정들이 나오는 그 순간에 화성 15형을 쏴서 올해 여기에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피력하는 모양새를 일단 갖춘 거죠.
김여정 부부장은 위임에 따른 것이라며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적의 행동 건건 사사를 주시할 것이며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대해선 대북 적대시 정책 실행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이번 ICBM 도발을 기습 발사 훈련이라고 한 것은 명분일 뿐 이번을 포함해 겨우 세 차례 발사한 화성 15형의 무기 체계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추가 시험 발사가 필요한 단계라고 지적했습니다.
평양 순환 비행장의 근처에는 미사일 기지가 없으니까 미사일 기지에서 또 나와가지고 그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용식 발사대가 다 보일 텐데 그리고 평양 순환 괴할지에서 미사일 발사대만 하나 딸랑 서가지고 하는 거를 한미 정보 당국이 모르고 있었을까 그런 거 봤으면은 기습이란 표현은 선전적인 용어일 뿐이지 보여주기식 도발을 한 거죠.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지난해 11월 3일 실패했던 개량형 화성 15형을 다시 발사한 걸로 추정된다며 2017년에 화성 15형 발사 때보다 탄두 중량을 줄이고 일부 엔진 성능을 개량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20일 담화에서 이번 화성 15형 발사와 관련해 발사 소요 시간, 연료 앰플화, 대기권 재진입 등 북한의 ICBM 기술에 의문을 제기한 한국 측 전문가들의 평가를 일일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대기권 재진입 등에 만족한 기술과 능력을 보유했고 이제는 그 역량 숫자를 늘리는 데 주력하는 것만 남아있다며 남의 기술을 의심하거나 걱정해 줄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방어할 대책이나 고민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롱조로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사실상 올해 첫 도발을 ICBM 발사라는 높은 수위로 시작했고 김여정 부부장이 태평양을 북한의 사격장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미국을 겨냥해 긴장을 단기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북중 교역 봉쇄 등으로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으로선 미한 연합군에 맞선 도발을 장기간 지속할 내구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입니다.
북한이 이거 계속 유지 못합니다. 이렇게 소모전이 되면 한미가 훨씬 우세하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단기간 내에 긴장을 조성을 해서 국면 전환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방점은 7차 핵실험으로 가면서 그것도 결국 경제적인 거랑 연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국합참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미한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미한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응 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장관이 긴급회동을 통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3국 장관은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면서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대북제재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18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가 열리는 뮌헨 바이어리셔 호프 호텔에서 박진 한국 외교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한 긴급 회담을 갖고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담 뒤 기자들에게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번 일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일은 최근 몇 달 동안 있었지만 이번 발사는 또다시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도발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나라들도 이런 행동을 규탄하고 효과적인 제재 집행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촉구한다며 북한의 영향력을 가진 나라들도 그러한 조치를 이용해 북한이 지난 몇 년간 있던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앞서 오늘 오전 주요 7개국 G7 동료 장관들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우리는 하루 종일 북한의 ICBM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하고자 한다면서 첫째는 우리가 지난 수개월에 걸쳐 북한과 어떤 조건도 없이 관여할 준비가 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지만 북한의 대답은 반복된 미사일 발사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 즉 한국, 일본에 대한 우리의 안보 공약이 철통 같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뿐 아니라 억제력과 방어 역량을 훨씬 더 강화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매우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따라서 북한의 이런 행동은 우리가 함께하는 일과 우리가 공유하는 동맹, 그리고 파트너, 동맹 방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더욱 공고히 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오늘 북한이 발사한 ICBM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낙하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며 오늘 ICBM은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거리에 둘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포악한 행동이라며 그런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국제사회는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자신이 의장을 맡은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조치에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장관은 한국 정부는 오늘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여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영내 그리고 그 너머의 긴장을 높이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는 강력한 억제력과 단호한 의지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며 우리 세 사람은 북한의 고조되는 위협에 직면해 우리의 단결과 흔들림 없는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박진 장관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철통 같을 것이고 확장 억제는 강화될 것이며 한미일 안보 협력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국제사회에 더 엄격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고 도발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즉시 중단하고 비핵화 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도 회동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이 수행한 가장 최근의 불안정한 행동인 ICBM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그런 중대한 국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책임 있는 권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편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장은 오늘 즉 20일 오전에 미국과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 성김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도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각각 유선 협의를 가졌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세 나라 수석 대표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지난 18일에 이어 오늘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18일 미한일 외교장관이 뮌헨에서 긴급회동을 하고 북한의 위협에 맞선 연대를 보여준 점과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의지를 표명했음을 상기하고 북한이 이러한 경고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도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0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지난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발사 등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 10일 사이버 분야 독자 제재에 나선 지 열흘 만에 추가 조치입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네 번째 대북 독자 제재이기도 합니다. 이번 제재로 한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제재 대상 개인은 리성훈, 김수일, 이석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의 암첸체프 블라들렌입니다. 제재 대상 기관은 송원 선박회사, 동흥 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 싱가폴 트랜스 아틀란틱 파트너스, 싱가폴 벨모어 매니지먼트입니다. 리성우는 전 몽골 주재 북한 경제무역대표부 소속으로 무기와 사치품의 대북 수출에 관여했으며 김수일은 베트남 호치민 등지에서 북한 군수공업부를 대리해 북한산 광물 수출 활동 등에 연루됐습니다. 이석은 북한 고려항공 단둥사무소 대표로 로켓 공업부를 대리해 전자부품의 대북 운송 활동에 관여했습니다. 러시아계인 블라들렌은 대북 유류 공급업체인 벨무어 매니지먼트와 트랜스 아틀란틱 파트너스와 공모했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기관들 가운데 송원 선박회사와 동흥 선박무역회사는 북한 해운회사로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했습니다. 대진무역총회사는 북한산 석탄 거래에 관여했으며 나머지 두 곳은 유류 대북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했습니다. 외교부는 동흥 선박무역회사의 경우 2016년 12월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조선주작봉 해양회사가 명칭을 바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 개인과 기관들은 미국이 이미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곳들입니다. 김수일의 경우 지난해 12월 일본, 유럽연합 등이 이미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 기간 내 이루어지는 독자 제재 지정이라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미한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사회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음으로써 도발 등 일체의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드리안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18일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왓슨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여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일이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우리의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이번 발사는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일은 북한이 주민들의 안위보다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며 우리는 모든 국가가 이런 위반 행위를 규탄할 것과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진지한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왓슨 대변인은 국가안보팀은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미국은 미국 본토와 동맹인 한국,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와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늘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계속해서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여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은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구테여스 사무총장은 어떤 추가 도발 행위도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에 따른 국제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화를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 18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ICBM 화성 15형을 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20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방식으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모하메드 칼레드 키아리 유엔 사무차장보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안보리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공개 방식의 회의를 소집한 건 지난해 11월 이후 약 두 달 만입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확장 억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확고한 방어 공약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현실적 대응이 되기 어렵다는 진단입니다. 특히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 역량을 완성할 경우 과거 소련이 그런 수준에 도달했을 때와 비슷한 파장을 일으켜 미한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도 배제될 수 없다고 내다보았습니다.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과 프레드 플라이츠 전 NSC 비서실장의 대담을 조은정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일본은 최근 국방력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에 적극 참여하길 주저하면 미국은 자연스럽게 일본에 더 의지하고 일본 국방력 강화를 더 지지하게 되지 않을까요?
It's not a dating relationship. It's not that you spend more time with X and less time with Y.
데이트 관계가 아닙니다. X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Y와 더 적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과의 양자 관계를 강화하는 데도 전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3자 관계도 강화하려 합니다. 2007년 말과 2008년, 제가 직접 경험한 한일 간 마찰에 비하면 큰 진전입니다. 지난해에는 2017년 이래 처음으로 미한일 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한국도 이 연대의 일원이 돼야 한다는 걸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한국이 북한의 우선순위를 두고 중국과 밀접한 무역관계를 맺고 있는 걸 고려할 때 일본과 입장이 똑같진 않을 겁니다. 한국의 주요 위협은 북한이고 일본의 주요 위협국은 중국입니다. 인도처럼요. 우리는 인도가 중국 견제에 엄청나게 중요한 동맹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못 본 척했죠. 미국은 이처럼 세련된 수준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미한일 3자 사이에 이와 관련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미국 정책 이반자들이 한국이 처한 그런 독특한 상황을 민감하게 이해한다는 뜻입니까?
Absolutely. And again, the young government has shown much more flexibility and much more understanding of the U.S.
물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유연성과 이해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공동 회담을 하고 공동 성명까지 낸 것이죠. 비록 각국이 내세운 우선순위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요.
플라이츠 실장님, 셔먼 부장관과 한일 외교차관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 내에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하리라고 믿는 사람이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Well, certainly it's fair to say that that goal is a long way off. It was a goal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t's something that
확실히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트럼프 정부의 목표였고 김정은도 미북 정상회담에서 여기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실무 협상에서 아무 진전이 없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됐더라면 비핵화 목표에 진전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했을진 모르겠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실제로 달성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려 한다고 보세요? 혹시 그냥 관리하면서 뒤로 미루고 있는 건 아닌가요?
That's a very good question, and if you were posing the question in my primary area of expertise, the Middle East, I would be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 주요 전문 분야인 중동에 대해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저는 같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위협을 명백하고 공격적이며 무자비할 정도로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란 국제 테러, 북한 위협은 후순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사고가 나거나 실수를 할 수 있죠. 특히 북한이 그런 경우고 이란 핵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어떤 지역의 불안과 불안정도 전 세계의 전반적 집단 안보 체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도 이를 이해하고 있고 국가 안보 전략도 명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방어함으로써 역으로 우크라이나 방어를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략의 일부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웬디 셔먼 부장관이 두 외교 차관과 만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 문제를 무시하지 않지만 확실히 중국이나 러시아만큼 높은 우선순위를 두진 않습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에 대해 한국인들이 우려할 만하다고 보시나요?
First of all, the U.S. commitment to defend North Korea, South Korea against
우선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은 확고하고 견고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이 점을 최근 재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군사적 조치만 취할 수는 없다는 견해에 동의합니다. 전투기를 더 자주 띄우고 여러 종류의 무기를 과시하는 군사적 조치는 쉬운 일이죠. 외교적 전략을 세워야 하며 군사적 조치는 한 요소일 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심지어 군사적 측면에서조차 북한은 미국의 방어망을 압도하고 핵을 탑재한 ICBM으로 미국을 타격할 능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몇 년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은 판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소련이 이런 능력을 갖췄을 때 우리는 매우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자체 핵무기 능력을 개발하기까지 했죠. 최근엔 억지력과 군사 조치가 강화됐고 어느 때보다도 진전됐으며 특히 일본과 한국이 더 통합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다가오는 군사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며 진정한 외교를 대신하지도 못합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군사적 측면에서 현재의 확장 억제에 더 추가할 요소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어떤 요소를 추가해야 하죠?
The plus could be there is one of three ways to do this. One is to station American tactical.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다시 배치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 한국에서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럽에도 전술핵을 배치했습니다. 핵무기 공동 통제도 추가돼야 합니다. 몇몇 나토 국가들과 그렇게 하고 있죠. 기밀이어서 제가 국가명을 밝힐 순 없지만 그들이 비행기를 조종하고 우리는 무기를 제공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드골 대통령 당시 프랑스처럼 자체 핵 능력을 개발하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대통령은 이미 그 부분을 암시했죠. 이런 방안들은 매우 중대한 군사적 조치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을 북한이 역내에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미한 간 통합된 외교 전략과 따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87%의 한국인들이 독자적 핵무기나 미국 핵무기를 영토 내에 갖고자 하는 게 타당하다는 뜻입니까?
That's a very good question, and I'll duck a specific answer to it. First of all, we should listen to
아주 좋은 질문이지만 분명한 답은 피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협력국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이 중요한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저 B2 폭격기를 한국 영공에 더 자주 전개하자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지만요. 이건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전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50년 전 소련이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타격할 능력을 갖춘 것은 우리의 유럽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꿨으니까요. 이것은 우리와 한국의 관계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플라이츠 실장님, 그런데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주자는 일본과 한국이 미국에만 의존하기보다 자체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이를 지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한일 핵무장을 지지할까요?
Well, I think if Mr. Trump took office or any other Republican president will strongly stand with Sou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어떤 공화당 대통령도 한국, 일본과 강력하게 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다시 집권해도 한국, 일본의 핵무기 개발을 최선의 방안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 핵 프로그램이 계속 진전되면 한국 핵무장 위협을 밀어붙일 것으로 봅니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과 더 관여할 것입니다. 미국은 유엔 제재 이행과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중국을 충분히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핵심인데 지난 2년간 관련 움직임을 보지 못했습니다.
플라이츠 실장님, 2017년 제임스 클래퍼 당시 국가정보국장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훌륭한 무기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게 신경 쓰인다고 말했는데요. 비무장지대를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면 북한 정권이 완전히 미쳐버린다고 클래퍼 전 국장은 밝혔습니다.
I think the United Clapper is right. Knowledge of the outside world is something that the Kim
클래퍼 국장에 동의합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이 퍼지는 것을 김정은 정권과 일가는 매우 두려워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겪는 결핍과 억압을 그들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을 정권은 원치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북한 정권에 대항하는 매우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프리 부 보좌관님, CIA 팩트북은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 나라를 상대할 때 미국이 쿠데타나 정권 붕괴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신중한 처사 아닙니까?
It is, first of all. Trust me, in the bowels of the US government.
물론 그렇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미국 정부 깊은 곳엔 항상 업데이트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게 미국 정부가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신중해야 합니다. 미국은 30년간 이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클래퍼 전 국장 발언으로 돌아가면 정보 혹은 소프트 파워를 통해 군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모든 국제 문제를 없앨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이든 북한의 3대에 걸친 지도자든 가리지 않고 말입니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확률은 낮습니다. 우리의 정책과 전망을 거기에 기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좋은 일이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통할 거라고 가정하지 맙시다. 거의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제프리 부 보좌관님,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웬디 셔먼 부장관이 2016년 CSIS 행사에서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등이 북한의 정권 붕괴나 쿠데타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진지하게 이 부분을 고려하자면서요.
We do seriously think about it. The point is that can't be the center of our.
물론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책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장려하게 될 것이니까요. 너무 빨리 앞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과를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가기 전에 먼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아시아 동맹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논의했던 다른 조치들과 같은 선상에 놓을 순 없다는 것입니다.
플라이츠 실장님, 북한은 인민군 창건일 75주년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에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신무기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고체 연료 ICBM 실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This parade was very provocative and also showed Hwasong-17 ICBMs with a range.
열병식은 매우 도발적이었고 15,000km 사거리에 화성 17형 ICBM들을 선보였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뉴욕시와 서울이 11,000km 떨어져 있죠. 따라서 이 미사일들은 미국 동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고체 연료 ICBM도 최소한 그 정도 거리에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고체 연료 ICBM이 위험한 것은 액체 연료에 비해 숨기기 쉽다는 건데 발사 직전 연료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체 연료 ICBM은 매우 예민하고 위험하며 은닉할 수 있고 재빨리 발사할 수 있습니다. 열병식에 실제 고체 연료 미사일이 동원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원형 발사관들만 보였는데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미사일인지만 추정할 수 있죠. 북한이 고체 연료 미사일을 시험해왔다는 일부 정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시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서 주목되는 건 실험한 것보다 훨씬 뛰어난 역량을 선보여왔다는 점입니다. 많은 로켓 전문가들은 북한이 상당한 외부 지원을 받고 있고 아마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로켓 과학자들이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돕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5, 6년 전에는 북한의 많은 미사일 실험이 실패했지만 2017년부터는 지상 미사일 시험을 뛰어넘어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거듭 성공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북한이 갑자기 고체 연료 ICBM을 시험해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로켓 엔진 실험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말입니다.
플라이츠 실장님, 북한이 핵 개발 영역에서도 외부 지원을 받고 협력했을까요? 특히 이란과 말입니다.
I believe sometime that there's a strong possibility of that. We know that the North Korean and Iranian nuclear programs.
저는 꽤 오래 전부터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파키스탄의 핵의 아버지라 불리는 AQ 칸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양국이 미사일 기술 부문에서 협력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란 과학자들이 북한 핵 실험을 참관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확실한 핵협력 정보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협조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마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대신해 임계전 핵실험을 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 두 적대국은 확실히 많은 공통 목표를 갖고 있고 그들이 협력하고 있다고 해도 놀랍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과 프레드 플라이츠 전 NSC 비서실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구입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정찰 풍선 격추에 대해서는 미국인의 안전을 우선시한 조치였다며 사과할 뜻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거론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Putin has shown even a scrap of interest in ending this war. Like I said, a war could end today. No. And what's he doing instead?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이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 전쟁을 끝내는데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순항미사일과 무인항공기를 민간시설에 발사하고 어린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거나 러시아 내 수용소로 보내며 이란에서 드론을 구입하는 한편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사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전쟁을 끝나는 것에 대해 전혀 진지한 사람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우크라이나가 군대를 철수시키거나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낼 수는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가 무고한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살육과 학살을 중단하는데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기 전까지는 진지한 평화 제안이나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And so there cannot be a serious peace proposal or negotiation until the Russians have shown even a scrap of interest in actually.
따라서 현재는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중국 정찰 풍선과 미확인 풍선 3개에 대한 격추 지시가 과도한 대응 아니냐는 질문에 미국 정부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No Americans on the air or in the ground were hurt. No significant surveillance achieved by the
미국 정부의 대응 조치로 공중이나 지상에 있던 어떤 미국인도 해를 입지 않았고 중국이 정찰 풍선으로 감시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 많이 알 기회를 얻게 됐다며 격추 대응에 대해 사과는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할 국방부 지도자들의 조언에 따라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면서 그는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를 최우선시하며 그것에 대해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교상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을 지원했던 공화당 인사들이 2024년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인물들이 그동안 밝혀왔던 대북 정책 방향을 이종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내년 11월 5일 치러지는 미 대선에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인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5일 플로리다 자택에서 2년 전 우리는 위대한 국가였고 곧 우리는 다시 위대한 국가가 될 것이라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We were a great nation. And soon we will be a great nation.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권 도전은 2016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공화당에서 두 번째로 출사표를 던진 인물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대사입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지난 15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출정식을 열고 우리는 과거의 낡은 생각과 퇴색된 명성을 제치고 나갈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를 미래로 이끌 새로운 세대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ready. Ready to move past the stale ideas and faded names of the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대사 외에 2024년 공화당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로는 리즈 체니 전 하원 의원과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팀 스콧 상원 의원 등이 있습니다. 특히 헤일리 전 대사를 포함해 펜스 전 부통령과 폼페오 전 장관은 모두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원했던 인물입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엔 주재 대사를 지내면서 2017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는 등 미국의 대북 압박 캠페인을 국제사회로 확대한 인물로 꼽힙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앙정보국 국장과 국무장관을 지내며 북한을 네 차례나 방문하는 등 대북 관여와 최대 압박 병행으로 집약되는 소위 트럼프식 대북 정책을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출간한 새 회고록에선 CIA 국장 시절인 2018년 3월 비밀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난 것에 대해 실망과 단절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어쩌면 미국과 세계의 핵위기를 고조시킬 수도 있었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위협해온 방식을 감안할 때 이 만남은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특히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정책 위반자들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미사일과 지상 역량이 확대돼도 북한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직접 관여했던 인물로 퇴임 이후에도 당시의 최대 압박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왔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지난해 말 발간한 회고록에서 최대 압박은 효과적이었다며 김정은은 협상장에 나왔고 우리가 재임하는 동안 미사일 시험과 핵 위협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길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공화당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팀 스쿼드1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외교 당국자들과 비슷한 대북 기조를 보여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까지 정권의 제재 등을 통한 최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리즈 체니 전 의원도 현역 시절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대북 압박을 끌어내기 위해 중국에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차기 대선 출마 의향을 여러 차례 내비치면서도 아직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진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유럽연합 EU가 한국 정부의 사이버 분야 저대북 독자 제재에 대해 북한의 자금줄을 억제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한국과의 사이버 협력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를 반겼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사이버 활동에 제재를 가했던 유럽연합이 한국의 첫 대북 사이버 분야 독자 제재에 대해 한국과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실은 17일 최근 한국의 대북 사이버 제재와 관련한 BOA의 서면 질의에 EU는 UN 전문가 패널과 한국을 포함한 파트너들이 보고한 현재 북한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에 대한 정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하는 자금과 정보, 구성 요소의 흐름을 제한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EU는 한국과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EU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모든 유엔 회원국에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EU의 사이버 외교 툴박스를 언급하면서 중대한 혹은 잠재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EU나 EU 회원국의 외부 위협이 되는 사이버 공격 연루자 혹은 연루기관을 표적으로 하는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EU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련의 사이버 공격에 재정적, 기술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런 공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 북한의 조선 엑스포 합영회사가 2020년 EU의 제재 명단에 올랐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EU 사이버 외교 툴박스는 2017년 6월 EU 이사회가 EU 차원에서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승인한 이니셔티브로 사이버 위협 대응 도구와 제재 부과 등에 대한 안내와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지난 2020년 7월 조선 엑스포 합영회사 등 북한과 중국, 러시아계인 6명과 기관 3곳에 대한 첫 사이버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국방 사이버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의 폭을 넓히고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한국의 첫 사이버 대북 독자 제재 조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토 관계자는 17일 VOA에 다양한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이 사이버 공간 경쟁을 항상 벌이고 있다며 나토와 한국은 사이버 연합훈련을 포함한 사이버 방어 영역에서 이미 활발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 사무총장이 최근 한국 방문 중 말했던 것처럼 이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달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나토와 한국 간 사이버 방위와 신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10일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벌였거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또는 전문 인력 양성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4명과 기관 7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제재 리스트에 오른 인물은 박진혁과 조명래, 송림, 오충성 등 4명이며 기관과 조직은 조선 엑스포 합영회사와 라자루스 그룹, 블루노로프, 안다리알, 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 등 7곳입니다. 이 가운데 조명래와 송림, 오충성, 그리고 기술정찰국과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은 한국 정부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한국 정부의 첫 사이버 대북 분야 제재로 한국 정부는 북한이 촘촘한 대북 제재를 뚫고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가상자산 탈취나 해킹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조치라고 밝혔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한국 등에서 중고로 사들인 선박이 중국 항구를 계속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3년 넘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제재 권고를 받은 선박들이 공해상을 자유롭게 오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의 지난달 28일자 지도에 북한 방향으로 운항 중인 선박 SF 블룸호가 보입니다. 북한 선적의 SF 블룸호는 2021년까지만 해도 더블 해피니스 1호로 불리던 타이완 회사 소유의 선박입니다. 최근 비어있는 소유주와 등록 정보 등을 분석해 SF 블룸호가 작년 3월 북한 깃발을 달고 나타났다고 보도했는데 이후에도 여전히 중국 해상을 운항 중인 사실이 이번 마린 트래픽 자료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SF 블루호는 중국 산둥성 룬커우항을 출발해 북한을 향해 운항하다가 웨이하이 북부 해상에서 돌연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끄고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습니다. 중국 해역에 있을 때만 임시로 AIS를 켰다가 이후 공해상에서 이를 끄는 전형적인 해상 불법 행위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한때 한국 선박이었던 북한 선적의 도명호는 지난 8일 중국 예닌강 인근 해역에서 위치 정보를 발신했습니다. 도명호는 북한 깃발을 달기 직전까지 한국 선적의 니홍호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12월 한국 인천항을 떠난 지 불과 9일 만에 북한 송리망에서 발견됐고 이후 북한 자성무역회사 소유의 북한 선박이 됐습니다. 현재는 AIS를 끈 상태여서 위치가 확인되지 않지만 북한에서 약 700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다는 건 도명호가 활발히 운항 중이란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밖에 작년까지 한국인이 운영주였지만 이후 북한 선적이 된 라관 1호도 올해 1월까지 중국 룬커우항을 드나든 흔적을 남겼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019년과 2021년 사이 한국과 타이완 회사가 소유한 중고 선박을 집중적으로 매입했고 이들이 국제 해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위장 회사를 동원해 이들 선박을 구매했으며 이후 공해상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에 동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마린 트래픽을 통해 확인된 것보다 더 많은 선박이 공해상을 돌아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로선 이들 선박의 항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이들 선박에 대해 제재를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유엔 안보리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문가 패널은 매년 두 차례 발행하는 보고서를 통해 도명호 등을 제재할 것을 권고했는데 안보리의 제재 명단에는 도명호의 이름이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마지막으로 선박을 제재한 건 2018년 10월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재 위반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선박들이 여전히 다른 나라 항구를 드나드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한국 북방한계선 NLL을 침범했다가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던 북한 상선 무포호가 다시 운항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포호는 당시 사건 직후 AIS를 끄면서 위치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마린 트래픽 자료에는 무포호가 올해 2월 2일까지 룬커우항에 입항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후 무포호는 다음 날인 3일 북한 방면 중국 해상에 나타난 것을 끝으로 더 이상 위치 신호를 발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포호는 길이 97m, 중량 톤수 5,297톤의 중형 화물선으로 2009년 건조 당시엔 중국 선적의 루이프 66호였습니다. 이후 토고와 몽골 선적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북한 깃발을 달았습니다. 현재는 평양 미산동 소재 평화운송회사 소유로 돼 있습니다. 무포호는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감시하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주시하는 선박이기도 합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2020년과 2022년 사이 새롭게 북한 깃발을 단 선박 14척의 목록에 무포호를 포함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헬로우 서울이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20년 2월 20일 세계 최초로 북극점에 도달한 미국의 탐험가 로버트 피어리가 64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미국의 보드인 대학에서 지리학과 측량학을 공부한 피어리는 졸업 후 해군에 들어가 운하 건설을 위해 측량을 하게 됩니다. 30살 무렵 피어리는 여름 휴가차 지구 최북단에 위치한 그린란드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피어리는 북극점에 도달하겠다는 꿈을 갖게 됩니다. 피어리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수차례 걸쳐 북극점 정복에 나서지만 그 과정에서 동상에 걸려 발가락 8개를 잘라야 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피어리는 그러나 이에 좌절하지 않고 1908년 52살의 나이에 다시 한번 북극점 정복에 도전하게 되고 9개월에 걸친 탐험 끝에 마침내 1909년 4월 6일 북극점에 도달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로버트 피어리. 로버트 피어리는 1920년 2월 20일 64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1962년 2월 20일 미국 최초의 유인 우주선인 프렌드십 7호가 발사됩니다. 우주선에는 존 글렌과 세퍼드를 포함한 7명의 우주 비행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냉전이 최고조에 달하던 1957년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자 미국은 이에 자극을 받고 서둘러 우주 유인 비행을 목표로 한 머큐리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련은 1961년 4월 미국보다 먼저 인류 최초의 유인 비행선인 보스토크 1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소련이 보스토크 1호를 발사한 지 10개월 만인 1926년 2월 20일 유인 인공위성 프렌드십 7호를 발사하게 된 것입니다. 프렌드십 7호는 발사 11분 만에 성공적으로 114km 상공 지구 궤도에 진입했고 이어 지구를 세 바퀴 돈 뒤 대서양 바하마 군도 부근에 무사히 착수하게 됩니다. 이날 프렌드십 7호의 발사 성공으로 미국은 우주 탐사에 자신감을 갖게 됐고 이 자신감으로 이후 달 착륙을 향한 인류의 꿈을 실현시키게 됩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